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6월을 잘 보내고 이제 마지막 주에 들어섰습니다. 이 6월달 우리가 희생의 가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에서부터 또 이 땅의 6.25 전쟁, 그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동족 상잔의 그 비극 속에서 또 안타깝게 희생되었던, 또 정말 자원에서 희생했던 그런 모든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통계에 보면 6.25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또 현대 세대의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잘 이해되지 않고, 또 종종 6.25 전쟁의 그 사진을 보면 이게 과연 어느 나라인가, 이게 도대체 어느 시대인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주 낙후했고 그리고 또 열악했던 그런 시기, 그리고 오래된 사실은 시기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먼 시기도 아니지만 아주 옛날 옛적 같은 그렇게 잊혀져가는 과거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절감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 속에서 다시 한번 역사를 기억하고 깨닫고 그리고 되새긴다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요한복음에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축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야 하겠는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론이나 혹은 또 단순한 이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있는 의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된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분명하게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온전한 이 환경의 변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속에서 이 6월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본 이러한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할 때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다가 나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의 시작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시작이 니고데모가 찾아오면서 시작된 대화,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어떤 애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하나님의 희생이 무엇인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어떤 희생을 이루셨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그리고 이 6월 희생이라는 가치로, 그리고 이 주제로 우리가 보게 될 최종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6월 한 달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훅 지나간 것 같아요. 또 6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주일을 보내면서 말씀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걸 정말 하나는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또 17장에서 또 13장에서 보았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움켜쥘 수 없다면 그럼 붙들어야 된 단 하나의 핵심.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것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살려주셨고 희생해 주셨고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것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거는 다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내려가지 않도록 그게 정말 높여질 수 있도록 인공위성 쏘아올릴 때 로켓을 장착하고 정말 발사대를 준비해서 그래서 인공위성을 쏘아올렸는데 성공은 뭡니까? 성공은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는 게 성공이죠. 그걸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한 거니까. 근데 위성이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면 그럼 그건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그러면 그건 다 실패한 거예요. 실패. 실패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이 바로 이 놀라운 대화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능한 설명해 주려고 할 때 잘 이렇게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니고데모가 그 전장의 전절에서 물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들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뭐냐라는 것을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의 핵심입니다. 물과 성령이 뭐냐가 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해 나가실 때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 이어지는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이 흐름상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다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까지 이게 다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설명이 될 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 뭐예요? 형식, 성령 뭡니까? 내용.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형식과 내용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 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나 아니면은 또 설교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형식과 내용으로 난다라는 게 그게 뭐냐? 그게 15절에 설명되고 있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과 이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어지는 그 말씀. 그러면 두 개가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안 됩니까?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면 연결되는 게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뭐겠어요? 그를 믿는 것. 아,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과 다 이게 연합되고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를 믿는 것도 물로 그를 믿어야 되는구나. 물을 통해서. 또 그를 믿는 것도 성령으로 그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난 믿어. 하지만 난 집에서 믿어. 난 믿어. 하지만 난 마음으로만 믿어. 난 믿어. 나는 형식은 따르지 않아. 나는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 근데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그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 믿음이 물로 그 형식으로 이 물이라는 건 이제 씻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 씻는 세례를 통해 혹은 또 과정을 통해 그리고 또 표현을 통해 나타날 때 그게 진실한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래서 물로 그를 믿는 것, 성령으로 또 그를 믿는 것. 물로만 믿어요. 교회만 다녀요. 세례만 받았어요. 숨쉬기가 잠깐 숨 좀 돌리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물로만 믿는다라고 하면 마음은요. 마음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게 마음이 동하는 게 그 마음 어디서 옵니까? 성령으로 나는 거. 그래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믿는 거.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구절의 관계가 너무나 잘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그를 믿게 되고 영생을 얻는 자, 물을 성령으로 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런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제 핵심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들어간다는 게 뭘까?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뭘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최종 단계가 바로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그 전에 나타나는 이 물과 성령으로 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나오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는 거예요. 산의 정상을 보는 거는 산의 이 초입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산의 중턱을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비로소 산의 정상이 어렴풋하게 보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복음의 최고봉입니다. 아주 가장 높은 최정상이에요. 최정상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데 그걸 그냥 아무 맥락도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 뚝 떨어뜨려 버리면 뭐 그 의미가 좀 상쇄되지만 밑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그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구절을 함께 이야기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까지 이제 결론 부분인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 속에서 그를 믿는 자, 이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가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독생자로. 그래서 그를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타나시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조차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니까 그를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를 믿을 수 있게 되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한번 17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독생자를 주신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서 누구의 일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 사랑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그 위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딱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밑에서부터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1단계를 통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2단계를 통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더 나아가서 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있어 하고 그걸 알게 되면 그럼 이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 세 가지가 압축되어 있는 이 나라, 이 세 가지가 이 단계별로 성경을 통해 계시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희생의 가치와 또 희생의 모습과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놀라운 것이 바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보여주는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그 원리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매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고, 그리고 그냥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깨니까 그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천국과 세상의 차이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본질이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노래했고 그 나라 가서도 그 나라의 하나님의 본질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 6월에 보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복음의 핵심인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저해하는 많은 안타까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회퍼에 대해서 뭐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회퍼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본회퍼가 어떤 사람인지. 왜냐하면 또 찾아봤더니 본회퍼가 모든 그 정치적으로도 잘 인용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본회퍼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왜 그 본회퍼가 인용이 되는지. 본회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히틀러 암살 계획에 동참했던 독일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본회퍼의 사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본회퍼의 그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상에 대해서.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했던 분이고, 자유주의 사상 속에서 본회퍼는 정말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그었는데 그건 뭐냐면 성인론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이걸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자유주의와 하르납이라는 그러한 아주 자유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본헤퍼는 그것을 구체화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럴 때 인간이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이 무익한 인간.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이건 무책임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은혜도 그냥 받는 은혜는 이거는 무가치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야 가치 있는 은혜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런 원리로 여기에 인간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인간은 그냥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냥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로 이제 이걸 이제 받아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 건데 보네포는 그걸 다 바꿔버렸습니다.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과 그 다음에 이러한 주장은 특히 그가 원래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강연과 저술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옮겨갔는데 독일에서 히틀러 정권이 세워진 다음에 다시 독일로 돌아왔어요. 우리 나라가 그렇게 망해가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히틀러 암살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참여해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투옥됐고 그다음에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즈음에 교수용으로 이제 사망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신의 삶 속에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사람이 됐어요. 야, 인간의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가르치기만 하고 뭐 빼기만 했으면은 별 소용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분의 사상이 아주 귀한 사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예로 보네포의 사상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인용이 되고 있냐면 강한 권력과 그리고 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념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전에 정치적으로도 지금의 야당이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 되고 그리고 또 야당이 여당이 됐을 때도 본회포가 인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바뀐 다음에도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할 때 본회포가 이게 어떤 이 자긍심과 그리고 노력과 그리고 의지와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중요한 사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단 대표적인 예로. 보네포의 사상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뭐 인내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의지한다든지 하나님께 의탁한다든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한다든지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에 이 모든 일들이 무엇과 다르게 되었는가 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때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희생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그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이 세상에서의 이루고자 하는 이 나라가 정말 일관성이 있는가? 이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우리들이 하나의 연속성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 모태 안에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태 속에 이제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아기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모태 밖으로 나갔을 때 모태 밖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아기에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탯줄로만 연결되지 않는 그리고 또 어머니 뱃속에만 제한되지 않는 놀라운 세계가 이제 어머니 뱃속 바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서는 이 모태 안에서의 아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신기한 일이죠. 왜 모태 밖에서는 아기를 만들 수가 없을까요? 모태 밖은 이미 있는 모태 안에 아기를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왜 만들 수 없습니까? 왜 천국에서는? 왜 천국에서부터 왜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왜 천국부터 시작되지 않고 왜 세상부터 시작하냐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이 믿는 믿음은 천국부터 믿었으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러면 뭐 눈 뜨자마자 천국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도 보고 천지창조가 어떻게 됐는지도 보고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은 왜 천국에서 태어나는 자가 아니라 왜 세상에서 태어나는 자일까요? 그게 모태 밖에서는 왜 아기가 태어나지 않고 왜 모태 안에서만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태 안에서 아기가 이루어질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모태 밖에서 아기에 대한 모든 그 영향과 그리고 공급과 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모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버려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인간의 입장으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괴롭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여기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전국에는 예수님의 은혜도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도 이미 나타날 필요가 없는 온전한 존재지만 여기에서는 우리의 죄성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미약함이 있고 그래서 정말 세포 하나에서부터 분열되는 그리고 거기서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귀를 만들게 하시고 코를 만들게 하시고 눈을 만들게 하시고 머리를 만드시고 팔을 만드시고 다리를 만드시는 그 오묘함이 이 모태 속에서 감추어져서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세상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빨리 끝날 세상이 아니고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야만 하는 세상. 그리고 나서 천국 가면 그러면 그 세상을 거쳤던 우리가 바로 깨달아지겠죠. 알게 되겠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정말 귀중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또 가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한되는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런 뭐 생활은 뭐 넉넉했느냐 평안했느냐 코로나 이전에도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힘든 시기 가운데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향방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목적이 있는 그리고 그 중요한 핵심을 깨달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의 핵심인데 그것이 아들의 소원이고 그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들이 정말 커다란 사랑으로 희생하셨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시간 속에서 만들고자 하는 그 귀한 주님의 자녀를 우리 속에서 만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제 6월 우리가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아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또 이제 전반기를 끝을 냈습니다. 하반기의 제목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들을 아는 성도들이 되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지 거기서 얼마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는 또 아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을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우리 속에서 머리가 생기고 팔이 생기고 다리 생기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겨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아들의 형상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의 깨달음으로 발전되고 또 신앙적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또 귀한 모습 또 이루어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6월 정말 붙들 것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간됨을 붙들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놓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 또 그리하여 영생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고양되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이루고자 하셨던 귀한 아들의 형상을 가진 주의 자녀들로 우리들이 형성되겠사오니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인간주의적인 사상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의 은혜가 우리들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6월 이후에도 어려운 일들이 예상되고 또 하반기에도 또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의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또 2020년은 결코 헛되지 않겠사오니 어떤 식으로든지 열매를 거두겠사오니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또 그렇게 준비하는 또 그렇게 거두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